혹시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극의 겨울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시속 100km가 넘는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어떤 생물도 홀로 버틸 수 없을 것 같던 이 죽음의 추위 속에서 황제 펭귄들은 허들링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생존한다고 합니다.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서로의 몸을 빈틈없이 밀착시켜 거대한 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매서운 바람을 견뎌내는데 여기서 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찬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던 펭귄들의 체력이 떨어질 즈음이면 안쪽에 있던 따뜻한 펭귄들이 바깥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리를 내어주고 체온을 나누어주는 끝없는 희생과 연대 덕분에 그들은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저는 이 황제 펭귄들의 허들링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장교회 공동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때로는 남극의 눈보라처럼 매섭고 차갑습니다. 질병의 추위, 경제적인 한파, 관계의 상실에 몰려올 때면 홀로 서 있을 때 금방 얼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목장 안에 거룩한 허들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영적인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기꺼이 나의 체온을 나누어주고 내가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안쪽으로 넉넉히 품어주었던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묵묵히 바깥쪽에서 찬바람을 견디며 목장 식구들을 품어내고 기도해온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헌신과 수고에 지구 목사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이 영적인 허들링을 참 잘하던 공동체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 상호간에 권면과 덕을 세우기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예쁜 공동체이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14절에 권면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애정어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눈물겹게 수고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이미 온전해 보이는 그 정도로 헌신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사랑으로 더 나아가 주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네 가지의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목장을 어떻게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세워갈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던진 첫 번째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우리가 흔히 게으르다고 하면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빈둥빈둥 그렇게 노는 성향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게으른 자라는 말은 단순히 행동이 굼뜨거나 나태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형을 보면 아타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본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발맞추어 걷지 않고 대열에서 이탈한 상태, 즉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하는 모습을 뜻할 때 아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아타토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여 자기 멋대로 행했고 게을러 일하기 싫어했습니다. 정작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 공동체가 건개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건개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도록 타이르다. 정신을 차리도록 타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장교회 모임을 하다 보면 이 건개라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넘어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목장의 영적 분위기를 흐리거나 예배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괜히 쓴소리했다가 상처받고 저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나 잘해야지, 내가 누구를 가르쳐드려 들겠어? 라는 생각에 그냥 입을 다물고 방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관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방관은 무관심의 또 다른 얼굴이요,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아이가 쌩쌩 차가 달리는 차도로 달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를 타이르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서라도 아이의 손을 낚아채고 때로는 엄하게 야단을 치면서도 그 위험한 길에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 목장 안에 필요한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영적인 대열에서 이탈하여 무질서함에 빠진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단호하게 그들을 권계해야 합니다. 정죄하고 깎아내리기 위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생명의 대열로, 은혜의 대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권면이 상대방에게 아픈 찔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깔려 있다면 그 권계는 상처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수술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서로의 영혼을 진정으로 책임져주며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던진 두 번째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로 번역된 헬라의 원어를 직역하면 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격이 원래 소심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된 고난과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 마음의 그릇이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들어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며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런 작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으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등불처럼 누군가 옆에서 툭 치기만 해도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영적 탈진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격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인 파라미 데오마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곁에라는 말과 말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로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여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멀리 떨어져서 힘내세요 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가 그가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교회 안에는 이런 작은 영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반드시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 살짝만 건드려도 눈물을 왈칵 쏟아낼 것 같은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자존감이 바닥이 난 분,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영혼이 지치신 분, 혹은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목장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누었던 권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합니까? 기도도 하세요. 이런 말은 이들에게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남은 불심하서 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체온이 담긴 따뜻한 언어입니다.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허들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위에 떨며 대열의 바깥쪽에서 얼어붙어가는 펭귄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 차리라는 그런 훈계가 아니라 따뜻한 안쪽으로 그를 불러들여 내 몸의 온기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온기를 나누어준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저는 바나바가 떠오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지만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할 그때 바나바가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차 전도여행에서 실패한 선교사 마가 요한이 낙심해 있을 때 그를 격려하며 다시 세워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2장 3절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 목장이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은 바나바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체들의 아픔을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곁에 머물러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 따뜻한 한마디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아 작아진 영혼들이 찾아와 다시금 풍성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룩한 위로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던진 세 번째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앞서 살펴본 두 번째 부류인 마음이 약한 자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위로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세 번째로 등장하는 힘이 없는 자는 조금 다른 차원의 연약함입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스스로 일어설 힘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으로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파산하여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졌거나 혹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아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스스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자들을 향해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붙들어 주라라는 말은 단순히 도와주다 라는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온 힘을 다해 밀착하여 버팀목이 되어주는 훨씬 더 강도 높고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붙들어 주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 그들의 필요를 도와줘라가 아니라 옆에 단단히 붙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쓰러지는 사람이 완전히 다시 설 때까지 쓰러진 사람이 완전히 다시 설 때까지 내가 그의 지팡이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실질적인 행동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스트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인 레드우드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100m가 높고 수명은 2000년에서 3000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사진 쪽 보시는 것처럼 집 한 채를 지을 정도로 거대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높고 거대한 나무가 태풍이나 강풍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땅속 깊이 수십 미터는 박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는 고작 2m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얕은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거센 폭풍우를 견뎌내며 수천 년을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뿌리의 얽힘에 있습니다.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는 밑으로 깊이 내려가는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다른 레드우드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단단하게 얽히고 설켜 거대한 지하 그물망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센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 한 그루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가 연결되어 다 함께 그 폭풍우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옆에 나무가 쓰러지려고 하면 내 뿌리가 꽉 잡아주고 내가 흔들릴 때면 수십 그루의 다른 나무 뿌리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지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붙들어주라라는 권면이 이 레드우드 나무에 얽힌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야 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홀로만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뿌리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레드우드 나무 숲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힘이 없는 자들이 다시 본연의 힘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얽히고 설켜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힘이 빠져가는 한 사람을 도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 모세 입장에서는 계속 손을 들고 싶었겠죠. 근데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힘듦 때문에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돌을 가져다 앉히고 옆에서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뿌리가 되어 얽히고 설켜 모세를 지탱해 준 것입니다. 우리 목장 안에도 팔이 내려온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기력조차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는 기도합시다 말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의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를 대신에 눈물로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육신의 힘을 더해주는 실질적인 연대, 붙들어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는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연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쓰러질 때 나를 꽉 붙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소망과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환란의 태풍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찬란한 레드우드 숲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이 없는 지체를 향해 든든히 뿌리를 내어주어 서로가 서로를 굳게 지탱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다른 목장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던진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 바울은 앞선 세 가지의 적극적인 행동, 권계하라, 격려하라, 붙들어주라를 이야기한 뒤에 마지막으로 오래 참으라라는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지침과 실망이라는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대열을 이탈한 자들에게 눈물로 쓴소리를 해보고 마음이 상한 자 곁에서 수없이 위로도 건네보고 스스로 서림이 없는 자를 위해 내 삶을 깎아가면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나 그런데도 상대방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해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을 품어야 하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아닌가? 하는 탈진과 분노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으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형인 마크로 디메오는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노의 도화선을 길게 느리는 것. 분노의 도화선을 길게 느리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도화선의 길이를 한 뼘 더 연장해서 폭발을 뒤로 미루는 그런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도화선이 점점점 짧아지면서 내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화선의 길이가 한 뼘 더 늘어나서 내가 잠깐 멈출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많은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살과 7살짜리의 두 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네, 웃음이 나시죠? 그리고 한숨도 납니다. 밥 먹어라.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정리정돈해라.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이르고 다독여도 뒤돌아서면 내가 방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장난을 치고 사고를 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모의 인내심은 수시로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 도대체 이 녀석들은 언제 변할까?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부모는 결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완벽하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이가 언젠가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넘어 훌륭하게 자랄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 또 한번 깊이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렇게 참아주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관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판기처럼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긴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시험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참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을 경험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그 마크로 디메오의 긴 도화선을 가져주셨습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주님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미리 받아 다 탕진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던 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도 한번 주변의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아들, 딸들을 참아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일하실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 판단의 말을 삼키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오래 참음의 토대 위에서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권계하고 붙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오래 참음이라는 토대가 없다면 그것은 일순간의 환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모든 지구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목장교회를 지켜오신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권면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네 가지의 실천 방안을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를 방관하지 말고 단호한 사랑으로 권계하여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쪼그라든 작은 영혼들 곁에 다가가 따뜻한 체온의 언어로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스스로 서림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 나의 뿌리를 내어주며 꽉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해 끝까지 오래 참아주십시오. 황제 펭귄들의 거룩한 허들링,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의 뿌리를 단단히 얽어매는 거대한 레드우드 숲,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은 이 혹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허들링을 하며 서로의 뿌리를 안아주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일을 충분히 훌륭히 해오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네 가지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목장교회를 비추어 보며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 주님이 꿈꾸시는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반드시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위로받아야 할 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작은 수고와 끝없는 인내를 통해 목장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